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만, 이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
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새롭게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기를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들여다볼 때 그 복음이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동 중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매주마다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뉴스다. 뉴스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통보입니다. 반면 종교는 절대 뉴스가 아니죠. 종교는 조언이고 교훈이고 지침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우리에게 늘 마음에 부담을 주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든지 간에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면 그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날마다 재발견해야 된다. 그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복음의 재발견.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심지어 아멘이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매일매일 그 복음을 맛보고 그 복음에 사로잡히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은 별개예요. 복음을 머리로 알고 동의한 것과 그 복음이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형성해 나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리액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알지 못하면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죠. 그래서 결혼하는 많은 커플들한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착각이다. 결혼해서 상대방을 알아가게 되면은 그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더 깊은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 그 사랑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숨, 우리의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그리고 좀 다음 주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재발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매일 이 복음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 실제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복음이 내 삶을 형성해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열매를 어떻게 우리는 풍성하게 맺으면서 살 수 있는가? 너무 감사하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우리가 사실 제자들이죠.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매일매일 맺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질 텐데 이 질문을 잘 들으세요. 질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원래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 1절에서 11절 사이에 11번, 제가 이미 답을 말씀드렸네요. 11번 예수님이 반복하는 표현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해요. 거의 한 절당 한 번씩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같은 표현을 반복하실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저는 주일학교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제 나름대로 상상, 왜냐면 이게 제가 알쏭달쏭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든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랑 뭔가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들고 다니고 뭐 점심 시간이든 뭐 그냥 시간이 될 때마다 그냥 틈만 나면은 말씀을 읽고 막 필사하고 새벽 4시면 저절로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예배드리고 저는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그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거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성경에는 주님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있어요.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또 어떤 성경에는 주님 안에 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살아가라. 근데 이 메노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이 거하다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이 메노는요. 어쩌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매너는 문자적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거처를 삼다라는 거예요. 거처를 삼다.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가 내 집이 된다라는 것은 즉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것은 이 매너라는 단어는 언제나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영구성이에요. 연속성입니다. 집은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 물론 집이 뭐 두 채다 세 채다 뭐 별장까지 있는 분들은 들락날락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집이라는 것은 마치 미국에서 이렇게 정보를 줄 때 왜 permanent address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내가 영원히 사는 그곳 그렇죠? 여기서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곳을 말한 것이 내가 피로에 의해서 갔다가 왔다가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머물러 있는 곳, 상태,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매너의 두 번째 함축하는 의미는 뭐냐면 친밀함이에요. 깊은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친밀함. 이 연속성과 친밀함이 바로 이 매너가 가리키는 두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을 읽게 되면 굉장히 명령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도요, 15장 이 뒷부분에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한 게 뭐냐면 내 형제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뒷부분에 나오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명령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꾸 기독교를 복음이 아니라 종교처럼 접근할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땐 그래요. 그때는 복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오직 은혜,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일단 기독교인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초신자들, 처음 믿은 분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자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더 늦게 믿은 분들은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막 교회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다니고 전도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하여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뭐든지 내가 발붙고 나서서 하려고 합니다.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정말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거의 전임 사역자처럼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열정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막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의 도덕적이고 기계적인 순종으로 전락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처음에는 주님을 만나서 그 복음 때문에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도 다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분명히 이러한 나를 사랑하실 거야라고 추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내 삶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도 하고 십일조도 하고 헌금생활도 하고 교회 모든 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내가 정말 착하게 살라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들보다도 더 누구보다도 더 헌신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라고 추론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라는 추론은 주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완전한 사랑을 힘입어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에요. 혹시 이해가 안 된다면 그건 너무 정상적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한 번, 두 번, 열 번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막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대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뭔가 이 앞부분에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그대로 있어라. 이런 말씀보다는 차라리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어라. 너희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많이 추구하라. 너희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된다. 너희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하라. 너는 날마다 말씀을 암송해라. 너희는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해라. 너희는 반드시 교회의 모든 예배에 빠지지 말라. 너희는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세워서 그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십일조로 바쳐라. 너는 더 구제와 그런 봉사 에 헌신해야 된다. 너보다 못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한다. 이러한 말씀들과 이런 지침들을 주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열한 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는 결국 가지가 떨어져 나가서 버림당할 것이고 사람들은 그냥 그 아무 열매 없는 가지를 불에다 던져서 태워버릴 것이다. 여러분 참고로 이것은 구원을 잃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한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열매 없는 삶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계속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통해서 친밀함을 누리는 것.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개역 한글은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저절로. 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막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꾸 결과를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결과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결과를 추구한다. 이런 결과는요,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컴퓨터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요즘 AI 대단하죠? AI도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떤 장비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열매예요. 열매는요, 살아있는 생명체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말하지만 사실 육신의 열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원리가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깊은 연합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연합이 절정으로 달할 때가 바로 이 남자와 여자의 그 친밀함이 클라이맥스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이가 생겨요. 우리 아이를 갖자, 뭐 온전히 아이를 갖기 위한 기계적인 연합은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연합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는 사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절정, 깊은 연합, 하나됨에서 오는 그 친밀함의 부산물이 바로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것. 예수님은 단 한 번도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풍성한 열매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열매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안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열매에 초점을 맞출 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출 때, 즉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가 있을 때,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1번이나 반복되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라는 표현이 9절에 가서 명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9절 어떻게 끝나고 있죠?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과 깊은 연합을 통해서 날마다 그 사랑을 맛보고, 날마다 그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고, 날마다 그 사랑에 흠뻑 듬뿍 취하고 날마다 그 새로운 사랑 앞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부산물로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많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부부 상담이에요. 근데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많은 경우 다는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 여성분이 먼저 헤어지고 싶어 합니다. 이 남자랑 더 이상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남편분이 저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아내가 더 이상 나랑 살 수 없다 그러는데 목사님 한번 만나 달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원인은 이분한테 있는데 왜 아내를 만나야 될까? 어쨌든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면 이제 아내분이 거의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냐면 나는 너무너무 이 사람하고 살면서 너무 눌렸다. 너무 힘들었다. 너무 권위적이고 전혀 나에 대한 배려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이제 애들도 다 자기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까 다 대학도 졸업했고 다 시집장가 갔으니까 이제는 나는 내 인생을 한번 정말 살아보겠다. 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경우 그래도 그 남편분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바뀔게. 자기가 바뀌겠다 그래요. 자기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저 소통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아내의 마음도 좀 헤아려 주고 자기가 좀 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그런데 너무 많은 경우 이게 3개월 이상 안 가더라고요. 한 3개월 정말 제가 가장 긴 케이스는 6개월을 버틴 분도 있었어요. 근데 3개월 가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 자, 왜 이렇게 플라스된 줄자 같은 거요? 이 자를 꺾으면요. 어느 정도 이 꺾다가 이걸 딱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제자리로 확 돌아가죠. 이렇게 3개월 지나면 남편이 처음 3개월은 굉장히 노력을 해요. 정말. 평생 안 하던 그런 행동들을 막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아내가 뭔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뭔가 화가 가라앉고 이제는 떠나지 않을 것처럼 되면은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둘 중에서 하나이면 이 남편이 3개월, 6개월 막 이걸 이제 자를 내 꺾잖아요. 꺾었다가 끝까지 꺾으면 어떻게 돼요? 부러집니다. 둘 중에서 하나예요. 근데 대부분 예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안 될까요? 왜냐면은 이 남편분이 복음 안에서 내면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결국에 뭐냐면은 내 아내가 나를 떠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너무나 큰 거예요. 내가 내 아내한테 버림당한다라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아니면은 자존심이에요. 그래, 나는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적어도 저런 남자들보다 내가 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어. 난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어. 나는 이 가정을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도 자기가 자기의 행동을 바꾸려고 그래요. 아내와의 그 관계를 자기가 어떻게든지 개선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기계적인 즉 외압에 의한 이 외적인 어떤 힘 그런 압력에 의한 변환력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거나 아니면 꺾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기계적인 규정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만 너희가 날마다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푹 빠져 있어야만 비로소 너는 어느 순간부터 정말 아내에게 남편에게 점점 더 오래 참고 인자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다. 자녀에 대해서 더 너그럽고 더 관대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더 아량이 있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더 참고 누가 나를 비판해도 그걸 견뎌낼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낙심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으로 점점 변하는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이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을 통해서 언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을 때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로마서 5장 5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진짜 겸손해요. 거기서 온유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충성, 온유. 이 온유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사람과 가짜 열매, 기계적인 열매를 계속 만드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처럼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사역을 하다가 부딪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기를 강건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날 한국 교회 대부분 너무나 열매에 치중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 위해서 사십시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 훈련받아야 해서 제자반들을 막 양육, 막 만들고, 제자 훈련반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더 배워야 됩니다. 세계, 기독교 세계 가치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으로 안 됩니다. 아우리치를 가야 돼요. 성결을 해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사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더 많이 읽으세요. 기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더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소그룹에 꼭 들어가세요. 소그룹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풍성한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저희 교회도 이런 거 안 해야죠. 하고 있잖아요. 중요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기회에 나누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계적인 순종으로 이런 것들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주님 사랑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접근하냐면 기독교를 마치 거대한 바다에 은혜의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바다에 뛰어들기 위해서 이제 배에 올랐어요. 그 배에 그게 하나의 나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배에서 이제 뛰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뛰어 그 배가 그냥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원수 되었던 나,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써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나는 죄사함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내가 누리게 된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혜의 바다라고 말하지만 기독교회라는 바다로 딱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수영은 내 몫이에요. 이제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알파? 아우,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알파가 끝난 다음에 교회 등록했더니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아? 주일 성수해라. 헌금 생활 해라. 뭐 소그룹 들어가라. 뭐 또 큐티 해라. 그래서 성경 읽어지네 하라. 이게 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뭐 봉사해라. 여러분의 봉사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아? 이거를 일로 생각하면요. 이걸 기계적인 순종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왜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10절 11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결국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왜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기쁨이 더 충만하세요? 혹시 예수님 믿은 지 3년 되신 분, 나는 3년 전보다 지금 현저하게 내 삶에 기쁨이 넘친다. 아니면은 조금 더 넘쳐요. 그렇다면 우리 열매를 조금 맺은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왜 조금 맺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조금 머물러 있고 대부분 내 노력으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해왔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라는 바다는 우리가 복음을 힘입어 뛰어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다에 뛰어들게 하는 발판이기도 하지만 복음이 바로 우리가 뛰어든 바다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길이다.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바로 진리다. 그 진리가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생명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복음 뒤에 뒤따르는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아니면 맺지 못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시고 이미 받아주셨고 이미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안에 내가 이미 너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 사랑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그 얘기가 바로 그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뻐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해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를 기뻐하시고 지금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도 아니고 여러분의 의지의 능력이 아니라 이게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허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복음의 바다 안에 깊이 빠져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다는요 깊이 들어갈수록 신비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안에서 뿌리 내려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지칠 줄 모르는 사랑 안에 우리가 매일매일 뿌리 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그리고 이 한가위 내내 여러분 안에 차고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예수님이 너희들만 내 안에 거하면 돼가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이 상호 관계가 보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나는 항상 내 안에 있단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할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사랑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샘솟듯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마십시오. 들이마십시오. 부부관계가 정말 더 아름답게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복음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더 관대해지고 더 이해하고 더 배려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그 복음에 흠뻑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허브교회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에 압도되는 한가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사랑 안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열매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또 찬양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